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 하셨어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진정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새해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고 소망하며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가 차가 넘쳐서 새해를 또 출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으로 말씀을 화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는 기적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전부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표적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표징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과정과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우리의 인생 남은 날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생명의 떡을 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대리로 사역훈련을 하고 전도를 보내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신들이 가리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료하고 자신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께 돌아와 보고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빈들로 데려가시면서 조금 테크 레스트 해라 이러는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빈들이에요. 빈들이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여기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는데 이미 점심시간도 지나고 그리고 저녁시간이 가까우는데 가서 촌으로 가서 양식을 사먹게 하셨어. 그런데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이 내용들이 다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테스트해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니까 빌립이 얼른 계산이 빨리 돌아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조금씩 나눠줘도 이 많은 군중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드레가 군중들에게 가서 뭐 먹을 거 있느냐고 찾아가지고 어떤 소년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많은 한 2만이 넘는 군중들을 빈들이라 가서 사 먹을 데도 없고 양식이 떨어졌는데 어떡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제자들이 다 답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3년 사역하실 때 자기에게 나오는 이스라엘의 양떼들, 양으로 비교하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한 자기의 백성을 볼 때 마음에 불쌍히 여긴다는 이 표현은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가슴에서부터 가슴 깊은 바닥에서부터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긍휼과 아픔과 그 근원은 사랑에서 오는 그러한 compassion, mercy, love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떼 같은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고통받고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을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프셔서 견딜 수가 없으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신 것을 여기에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생명의 떡을 받아서 잡수셨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우리가 인생 이 광야 빈들을 갈 때 나의 마음이 영혼이 그리고 육신이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 때 피곤하고 고달프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을 때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체할 수 없는 정말 가슴에 한국말 표현은 애간장이 끓는다고 그러죠. 자식이 아파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애간장이 녹는다고 그러죠. 그거 이상의 컴패션과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힘들고 아픈 문제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외면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절대 돌려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영육간에 take care 해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불쌍히 여기시며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빈들에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 나온 거예요. 빈들에는 볼 게 없어요. 식당도 없고 오직 주님만 보고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저녁이 됐다는 것은 유대인의 첫 저녁 3시 그때부터 첫 저녁이 시작이 돼요.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굉장히 땡볕이에요. 그런데 그 삶에 고달프고 질병도 있고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요. 주님을 따라 가시는 곳에 따라간 거예요. 빈들로 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먼저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힘든 흉한 소식을 또 만나기도 해요. 느닷없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사이, 자녀의 문제, 직장, 비즈니스, 커리어, 뭐 온갖 것들, 우리 삶의 현장에 사람과의 관계,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또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주님께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지금 모든 문제에서 자유해서 너무 기뻐서 만족해서 능력이 충만한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신. 그러니까 채워줘야 되잖아요. 채워줘야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먼저 내 영혼이 회복이 돼야 돼요. 주님께 나오셨잖아요. 교회는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빈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모세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먹어요. 그럴 때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광야 교회.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시면 빈들 광야. 이제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에 빼앗겼던 거, 세상 욕심. 이런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이제 다 뽑힌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15절에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곳 빈들인데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16절에 예수님께서 반응이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데 아니 이 근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다 부정적으로 불가능한다는 반응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라 할 때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고 부르신 것에 지금 상황이 불가능한 것 같고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부르실 때 요구하실 때 부족하지만 또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지만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원하시는데 드립니다. 드리면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훈을 주시며 제자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내게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축사하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50명씩 100명씩 질서정연하게 나눠서 앉게 하세요. 그리고 19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이미 아시죠. 인간적으로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떡을 떼요. 떡을 브레이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바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떡을 브레이크해서 제자들에게 주며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것이 12바구니가 돼요. 12이라는 수는 완전수, 충만수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완전을 넘어 충만, 충만 오버플로우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충분한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는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먹여줬는데 당신은 무슨 표적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31절 묻죠.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먹여줬는데 주님은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줘서 먹게 한 건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디베이스라고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아주 영적 논리적으로 정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마리아 예수님의 브라더 시스터를 아는데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느냐.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그러면서 배척을 했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한다.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설교를 듣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다 무슨 소리인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떠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목적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이 되어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문제를 해결받을 방법도 없고 영육 간에 탈진하고 영육 간에 방황하는 그들을 봤을 때 가슴속에서 견딜 수가 없고 애간장이 타는 사랑과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께서 주님께 나와 전심으로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눌려있고 힘들어 하시면 주님께서 이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내게 와 나에게 오면 영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절대 영육 간의 피로를 못 채워서 가다가 광야길에 기진에 쓰러지게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냥 돌려보내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먼저 영혼에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절대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마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7병 이어의 기적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보리떡 일곱 개와 생선 두 마리 정도로 남자만 4천 명을 먹이는 동일한 생명의 떡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랬을 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었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가 인생 빈들 광야의 길을 가요. 여러분들께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있고 기도 제목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생 광야의 길을 천국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낙망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아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육 간에 기진한 상태에서 낭만과 좌절의 상태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영생이에요. 생명의 떡. 먼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희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지 묻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분은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상태를 얘기해요. 완전히 주 안으로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세상에 마귀가 있고 문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고 또 내년에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오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형통해지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마음이 뭔지를 이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눌려 있고 이기지 못하는 모든 문제에서 다 이기셔서 너무 만족하고 기쁜 분 아멘 해보세요. 지금은 조금 아멘 하시네요. 아까는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끊임없는 생명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성만찬 제도를 제정하실 때도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똑같이 말씀하시죠. 성만찬 때 떡을 가지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브레이크 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거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그리고 27절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걸 마시라. 이거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을 드시며 성만찬 제도로 제정하시고 이걸 주님 오실 때까지 잊지 말고 기념하라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떡이 브레이크 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한 본질의 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컴패션을 갖고 불쌍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이 얼마나 많나요? 문제를 만나면 금방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기진해서 쓰러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나오셔서 주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 생명의 만나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만족하고 소망이 넘치고 지금 있는 상황은 불가능한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그런데 주님이 들고 감사하세요. 주님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형편 상황 내 형편은 안 풀어질 거야. 지금 내 상황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별 변화가 없어. 낙망하지 아니하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는 상황은 그래요. 그런데 먼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님이 직접 주시는 소망과 위로와 그리고 평강이 넘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거 가져오라 그러죠. 자기에게. 근데 어떤 소년이 그거를 안드레에게 줬습니다. 그건 뭘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요구할 때, 명령할 때, 나에게 나오라 그럴 때 있는 그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상황도 불가능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드릴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시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 다 아시고 컴패션, 긍휼 차비 그 무궁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이에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원망 불평을 입에서 끊어야 돼요. 불가능한 상황에 주님이 드시고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드시고 감사하죠. 여러분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책임지세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먼저 우리는 영혼의 회복이 돼야 돼요. 마음이 치료받고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것도 주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직장 비즈니스 누가 주셨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우리가 이 인생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낮추시고 비우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주님의 도우심만 의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주님만 의지하는지 주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낮추고 또 테스트하신다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낮아지고 비워지는 건 애굽에 있을 때 우상의 문제, 그 당시 애굽에 얼마나 문화가 찬란했습니까? 근데 광야로 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도 없죠. 안목의 정욕. 백화점이 있어야 뭐 안목의 정욕이 있고, 뭐 노래방이 있어야 뭐 먹을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광야라.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그냥 유행 지난 옷을 40년 동안 입어도 다 똑같이 입어가지고 거기서 거기.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첫 자리에 둔 게 무엇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는가, 내 마음과 중심이 무엇에 몰입이 되어 있는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래서 낮춤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화가 나고 또 줄일 때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올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를 다 비우고 낮추게 하고 낮아져서 교만, 자존심, 물질의 욕심, 명예욕 서로 비기고 이런 거 다 내려놓도록 주님께서 아주 골고루 골고루 각자에 맞는 연단훈련을 너무 확실하게 하세요. 자기에게 딱 맞는 연단훈련을 해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 저분은 신앙이 시원치도 않는데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열심히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태산 위에 태산이야. 우리 원망 불평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각자에 맞게 최고로 깨끗한 통로로 빚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테스트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도록 연단 훈련한 거예요. 하늘의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먹는 법칙을 주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해야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세는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려서 표적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그러니까 무슨 표적 보여줄래? 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구약의 하나님께서 내린 만나의 실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먼저 생명의 떡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또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그래야 우리가 또 남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 은혜를 받아서 나만 누리고 내 가족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눠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아니 우리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부를 땐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서 원하는 소원에 그대로 부족한 줄 알았어요. 알고 부르셨어요. 그대로 드리면 주님의 자원과 능력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들이 교회, 하나님 나라 목장으로 모였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눠줘라 그러면서 그 떡을 브레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손에 줬어요. 예수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건 누가 나눠줘요? 제자들이 그 양식을 다 나눠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 지체들, brother, sister, 영육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영육 간에 회복의 은혜를, 영육 간에 우리를 통하여 나눠주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원이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있는 적은 것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누려고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변에게 베푸시는 것을,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먼저 생명의 떡,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영양식을 계속 먹여야 되고, 교회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 그들의 육신의 필요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지체가 아플 때 주님과 같은 컴패션을 가지고 정말 위로해주고 진실로 기도하고, 또 편찮으실 때 오병이어처럼 여러분 쿠킹 잘 못해도 조그만 반찬이라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우리는 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이 되면서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42절에 먼저 영의 장식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써요. 그리고 한 패밀리가 돼서 가난한 자들이 있을 때 서로 자기 소유를 팔아 나누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핍절한 자가 없더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셔서 먼저 가장 중요한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양식 떡을 계속 우리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또 배고파서 기진해서 길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에 쓰러질까봐 내가 그냥 못 보내겠다, 너무 불쌍하다, 육신도 돌보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 간에 우리 주님께 모두 갖고 나오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온 자들을 주님께서 그냥 굶겨 못 보내겠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보내야지, 채워서 보내게 하셨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게 열두 바구니, 열두는 충만수 완전수예요. 그 중에 위가 위대하신 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은 많이 드시죠. 근데 배불리, 양이 적은 분도 있고 양이 많은 분도 있는데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 이건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버리지 말고 다 걷어둬라.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신 은혜 버리지 마세요. 웨이스트하지 마세요. 딴 거에 웨이스트하시지 마시고 받은 바 은혜 풍성히 주변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저장해서 계속 레디가 되기 바랍니다. 필요한 분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1절에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급속도로 부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과부들 구제하는데 구제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잡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2절에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하면서 직분자가 안 세워져 있으니까 사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설교도 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당장 하나님의 백성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가난한 자 구제를 하고 그냥 가난한 분들이 굶어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열심히 구제하고 성교하고 돌보고 환자분들 놓고 중복이도 하고 돌보고 최선을 다해. 이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영육 간에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빨리 직분자를 세워야 됐구나. 구제하고 나머지 이런 행정 모든 거 사무일들은 이제 직분자들이 해야 되고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운 것이에요. 교회는 사도들이 여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생명의 꼴을 양식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또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만나를 먹이시며 가장 중요한 영생을 주신가 더불어 그들이 가다가 배고파서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너무 가슴이 아파 걱정이 돼서 먹여서 보내야 된다. 주님을 따라 나온 자들 영육 간에 완전한 필요를 채워줘야지 그냥 못 보내겠다. 그냥 안 보내세요. 오늘 여러분들 그냥 안 보내시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먼저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사랑으로 이 사랑 때문에 스프랑크 니즈마이 너무 가슴에 견딜 수 없어서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고통받고 이 세상에 해결받을 길도 없고 그래서 내려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이 필그림 저니를 이 광야에 가는 동안 고달프고 힘들고 기진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망할 때도. 그런데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 전심으로 매 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혼이 회복돼야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나와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영혼에 갈증이 있습니까? 목마릅니까? 힘듭니까? 먼저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그 은혜가 우리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사역이 힘들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계속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럴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더니 그걸 다이제스트 했더니 애워싼 환경은 환란과 핍박인데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광야의 길에 왜 낮추고 경제적인 위기도 올 때가 있고 또 줄일 때도 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낮추고 시험해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중심을 딱 잡아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연단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50절 143절 이 말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이 곤란 중에 위로라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을 주님께서 직접 소송시키세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디프레션을 뿌리 뽑고 주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소송시키십니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은 온대니까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영혼이 회복이 되고 낭망좌절이 떠나가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응답할게. 그래서 너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또 나도 영화롭게 하고 도와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다음에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 원어는 아주 차고 넘치는 걸 얘기해요.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필요한 이상의 프라서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차고 넘치는 걸 얘기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배불리 먹고 차고 넘쳤다니까요. 그래서 열두 바구니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바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급선무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더라.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마음이 열려 주님의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그들에게 채워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근데 2만 명을 먹일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만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도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눠줘라. 풍성히 나눠주는 자로 제자들 사용했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풍성히 계속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 공급을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에 풍성한 부여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변을 풍성히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한 해를 여러분 정리하면서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년에는 더 큰 은혜 주세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신앙 연료를 따라 믿음이 자라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더 넓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커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있는 환경 그대로 감사하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시 재헌신해서 온전히 드리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눠줘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자원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육간에 회복받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인생의 길 가는 동안 여러분 지치고 고달프고 너무 슬프고 쓰러질 것 같을 때 있죠?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을 그냥 돌려보내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